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팬데믹 시대가 되고 나서 이런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한순간에 예민해져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묵묵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뭔가를 해결해 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야만 하고요. 창을 한번 켰는데 그 창이 열리질 않으면 바로 다른 사이트를 찾아갑니다. 아니, 이제는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점점 더 급해져 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랜 시간을 참아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밧세바가 출산한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마 오늘 일어난 사건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약 열 달이 지난 시간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즉시 다윗의 잘못을 벌한 것이 아니라 이 열 달 동안을 참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을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를 않으시고 그냥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 잘못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과연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10개월간의 시간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그 10개월간을 오랜 시간을 참으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으면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니,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숨기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외투와 금, 은을 숨겼기 때문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쳤을 때 게하시가 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재물을 받아놓고 그 재물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 죄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죄와 잘못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를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문제를 숨겨놓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 아름다운 포장지를 덮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름다운 포장지와 같이 다 같이 썩어가게 되는 거죠. 씌워놓은 포장지도 썩어가고 냄새는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너졌던 플로리다 아파트의 붕괴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3년 전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건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멈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쳤어야죠. 그런데 그 안전검사 결과를 숨겨놓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결국 건물은 무너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감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깨닫고 돌이킬 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이키는 대신에 그 죄를 숨겨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숨겨놓은 죄악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온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세상 기준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 행동은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길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은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그때부터 돌이킬 방향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가 돼서야 내비게이션 한번 켰다고, 여러분의 앱을 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비게이션 앱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야 할 길을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비참해진 상황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깨닫지를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고칠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레위기 20장과 24장 말씀을 보면 이런 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사형을 당할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돌이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죄에는 관성이 있어서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도 죄인 줄 모르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여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을 보면요, 잘못에 대한 배상 규정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다윗은 출애굽기 그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배상 규정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규칙 그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판단은 정확했는데 그 사람이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도 얼마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대신에 아,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했던 실수였습니다. 그는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은 했지만 그 잘못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만 자신에게만 관대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죄성은 남들의 잘못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나 그 말을 결코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눈의 들보는 그대로 두고 그 대상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내 삶에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말과 삶이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걸리는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내 죄를 보니까 남들보다 너무나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적용할 다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혹시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도 아무런 찔림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기까지 그 10개월간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10개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고요. 이스라엘도 평안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내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세상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때가 바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혼을 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진노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죄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물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참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칼이 무뎌져 있는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아픔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니까 그 아프게 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르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 왕에게도 이런 똑같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아마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난 모르겠다고.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 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실 말하는 그 사람을 죽여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이유를 대지도 않고 핑계를 대지도 않고 즉각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 말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켰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시인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그 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사울은 끊임없이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죄의 경중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사울보다는 다윗왕이 더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불순종을 하긴 했는데 살인이나 간음을 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겼다라는 그럴듯한 변명거리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갈라놓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돌이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앞길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도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런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다른 그 누군가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무런 찔림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문둥병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다리심과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